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12장 이 끝나면 13장부터는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죠. 고넬료 사건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도 그렇고 베드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12장이 끝나고 나면 역사 이 성경의 전면에서 완전히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전도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 자기의 인생에서 이 성경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 보고서 되게 안타까워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인생을 경험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 입장을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기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싫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아니 되옵니다 회개하고 잘했다 못했다 뭐 업앤다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떨 때 뭐 일기를 쓰듯 써나가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의 못하고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왔잖아요. 옥에서 나왔으면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옥에 갇혔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뭐 하는 거죠? 이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 집회 열어야죠. 아닌가요?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물론 기도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기도해서 나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다 놀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기도해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놀랜단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 그러고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떠나가는 게 그냥 그들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도망가고 물론 베드로를 잡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은 헤롯이 죽임을 당하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사실은 20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삽입된 것처럼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런 다음에 24절로 바로 이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없어도 문제는 잘 이어져요. 오히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왜 이게 있나 이런 의심을 들게 되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베드로가 사라졌잖아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사라졌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24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라지고 나서 바로 바울이 이어서 그 일을 이어가면 되는데 아주 엉뚱하게도 헤롯의 일이 딱 포함되어 삽입되어 있어요. 좀 뚱딴지 같죠?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헤롯이 굉장히 많은 죽은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제일 먼저 큰 오해가 뭐냐면 헤롯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12장 처음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 봐라. 우리의 사도를 베드로를 옥에 가두다가 하나님으로 벌 받은 거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 전에 누구예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 죽인 거에 대해서는 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고 베드로를 가뒀다고 벌을 주시나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봐, 자기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설교 아닌가요? 이때도 또 조용하시네. 이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그 당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로마인으로 바뀌어서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고대사, 유대인 전쟁사 이런 역사를 썼던 사람인데 요 내용 부분이 그 요세푸스가 쓴 근대사, 이 고대사에 있는데요. 헤롯이 지금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지역이에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주요 물품을 아마도 공급받았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생필품, 먹는 거에 우리로 얘기하면 쌀과 같은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정착이 됐건 아니면 헤롯 개인이 됐건 굉장히 나쁜 말을 하고 정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헤롯 입장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 쭉 꼬꼬마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악의 축인 미국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뭐라 하죠? 힘이 있으니까 경제 제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헤롯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바로 그냥 시행하는 거죠.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헤롯과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블라스도라는 침소 맡은 사람들을 가운데 거강꾼을 한 명 두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한 명 둬서 미국과 북한이 잘 해볼돼서 남한의 어떤 그 평화 정착 뭐 이런 거 전쟁을 할 수 하지 않는 나라 정전 협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헤롯이 원형 극장에 딱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헤롯이나 왕들이 원형 극장에 나갈 때 원형 극장이 아주 크잖아요. 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시설 없어도 쩌렁쩌렁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그래요. 안 가봐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비슷하게 어디지? 솔렉시리인가? 솔렉시리에 있는 그 몰몬교 예배당 안에 갔더니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릴 수 있더라고요. 정말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당시 원형 극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보면 왕복을 입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때 입었던 왕복은 다 은으로 짠 은실로 돼 있는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시간은 해가 쫙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왕이 은실로 짠 왕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해가 쫙 비쳐요. 그럼 어떨까요? 번쩍번쩍 빛나겠죠.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남이었고 등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쫙 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있던 사람들이 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신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던 얘기예요. 항상. 오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쫙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에게 해서 죽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있던 일이고 왜 하필 이날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서 죽냐 말이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전부터 헤롯이 한 5일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헤롯이 5일 전부터 배가 아팠대요. 배가 계속 아팠었는데 그걸 계속 참고 참고 하다가 나왔는데 여기서 벌레 맞았다 그러잖아요. 벌레 충인데 이게 벌레가 와서 공격해서 왔느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촌충은 길이가 한 12m까지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 몸을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아우 식사하셨을 텐데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인 일을 왜 여기다가 적었을까요? 누가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이 헤롯 사건을 여기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지금 12장과 13장을 연결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헤롯 사건이 있잖아요. 이 헤롯 사건이 있으면서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시작이 지금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방인의 전도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13장이에요. 13장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성격이 어떠냐 말이죠.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역할로서 이 헤롯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서 나왔다가 풀려나서 이제 사라진 그 사건과 그 사건의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이 이 헤롯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반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그 연결하게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나요? 일단 먼저는 드로아 시돈이 어디 지방이력사라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이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베드로의 뛰어난 능력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났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헤롯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맛보기로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일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는데 이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아틀란타도 안디옥 교회 있죠? 전 세계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여기서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호칭을 받은 거고 이 전도사역을 했던 바울이 전도사역을 하는 근거지로 이제 안디옥을 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연보를 보낼 때 그들이 뭐 돈이 있거나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뛰어남이나 사도 바울의 뛰어남이나 바나바의 위로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공부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사건에서 헤롯이 보여주는 것과 전도에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 13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떻게 비교되냐? 헤롯은 어떤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나요? 자기의 왕권을. 왕권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꾸만 뭘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끔 오셔서 얘기를 하면 이러잖아요. 우리는 저 선교사님의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다. 얼마나 저렇게 가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가. 우리는 그래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을 잘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 거기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아니 내가 이때까지 해봤으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많죠. 아니 그 성경 이 내용도 몰라? 자기 지식을 의지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선봉이에요. 반드시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내 믿음,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을 쌓아서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면 대부분 다 능구렁이가 됩니다. 그냥 만사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요. 복음을 들어도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자기를 꺾을 생각을 안 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요. 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사라지는 거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졌지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여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혹 잘 되든지, 혹 안 되든지, 혹 망하든지, 혹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어지든지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나는 오늘도 실패한 것 같고 좌절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면 그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선교사가 부럽지 않은 인생이에요. 보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주님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뒤집어 엎어서 역전해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헤롯은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분노를 가지고 나갑니다. 분노. 화가 났죠.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그렇게 비방해? 그런 분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를 전할 때는 뭘로 가지고 전하죠? 긍휼, 사랑이죠. 사랑. 가장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이것도 모르냐 밥통들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섬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마지막으로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과 힘이에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고 모든 회중들을 딱 그냥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할 때 바울의 강점은 뭐예요? 내가 언제 강하다 그래요? 약함. 낮아짐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역시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약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건데요. 이제 뭐 다음 달 말에 있을 구제를 한다거나 이것도 우리가 이만큼 잘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로서 돕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하고 힘든 것 속에서 도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환경이 더욱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정말로 안 좋아질 수 있죠.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안 좋아질 때 그러면 나는 망한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내가 그렇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더라.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가더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거죠? 상황이 아니라 그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이건 아닌가 비어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아레과 왕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광주를 차고 내가 도망갔다. 그런 일을 하면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증명되기를 원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헤롯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의 낮아짐과 약해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흥왕하여 가더란 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여 가는지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13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기대되시죠? Coming soon. 다음 주부터는 이 13장에서 나오는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이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올라오는 게 흥왕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욕심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는 또 게을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심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혀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비록 내 인생은 연약하여지고 내 육신은 점점 후퇴하여져 갈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증거하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